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말씀을 보고 글로리아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터를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또 주님께서는 말씀을 펼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하는 자를 겸손하게 하시고 또 듣는 성도님들의 귀에는 주님께서 각자를 향하신 메시지를 새겨주셔서 귀한 충만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지난주까지는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 4개를 잘 살펴보았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3장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일에 이제 네 번째 기도, 1장의 네 번째 기도를 볼 때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 내용 속에서 나온 단어였죠.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었습니까? 생명 주시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이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기도로 들어갈 텐데 능력이라는 단어를 공유하면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즉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보실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것이다. 이제 이런 측면을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다음 주에 볼 내용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소서라는 그런 기도이고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얼마나 큰 것인지, 지식을 초월하는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제목입니다. 여기에 세 개의 기도와 더불어서 이제 에베소서 1, 2, 3장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플러스 원에 또 기도를 올려드려요. 축도의 성격을 가진 기도인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좀 기도가 스케일이 크게 느껴지죠? 하나님을 위한 청원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위대하고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이제 3장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우리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속사람, 속사람이 뭔가요?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속사람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 성격 또는 성향이나 기질 또는 뭐 그 사람의 생각, 사상 이런 것들 좀 생각이 떠오르시겠죠? 요즘 우리가 MBTI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성격 유형, 우리의 내면에 해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에 해당한 거죠. 이것도 들어가죠. 뭐 애니어그램 같은 것도 있고요. 뭐 MMPI 같은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참 이 속사람 속에 우리 내면을 이렇게 잘 검사도 하고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스템도 잘 구축되어 있는 것들이 많고, 그리고 우리도 또 보이는 세상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은 다 늘 내면의 것을 생각하고 또 내면도 추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속사람은 이런 일반적인 측면에서의 여러 요소들을 포함한 이런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크리스찬의 인격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크리스찬이라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태어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새로운 측면을 가져요. 새로운 측면을 갖는데, 이 새로운 존재로서 근원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지금 그것부터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두면, 그러면 속사람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속사람에 대한 개념이 틀리다, 무익하다, 이런 내용이, 이런 뜻이 전혀 아니고요. 그것과 다 연결되는 것들인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정말 참된 사람의 인격의 근본은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삶을 살다가 또 구원받는 시기가 있죠. 그 때가 되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라는 존재와 함께 연합하여 주세요. 그리고 영원히 떠나시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나와 연합해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연합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의 무엇과 연합하시냐 하면, 사람은 다 영적인 동물 아닙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영이라는 실체가 있습니다. 그 영과 성령이 연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내가 이제 나타나게 돼요. 거듭난 나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은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것을 보이는 차원에 이르기까지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일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일이 뭐냐면,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생겨서, 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이 맞다. 내가 그분의 자녀이라는 것이 참 맞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부모, 자식지간의 어떤 개념과 똑같이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아, 그런 맥락에서 무언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나는 주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또 부르기까지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은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자녀로 삼으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의 영과 함께예요. 그래서 내 영이 있었는데 그 영과 성령이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영이 있었는데 그 영의 기능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아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할 수도 없고, 뭐 당연히 아는 것도 없고요. 하나님을 깨달음에 대한 깨달음도 없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분리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바이올로지컬한 그런 생명이 끊어져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죽음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제 에베소서 2장에 그 말씀이 상세하게 나오는데 이제 그거는 이번 기회에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죽은 나의 영과 함께 연합해 주시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눈이 띈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또 어떻게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이 의식되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또 뭐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기도 되고, 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하고 알게도 되고, 이렇게 돼서 나의 새로운 삶의 여정이 이런 뚜렷한 내면의 변화와 함께 걸어가게 된 것이죠. 이때 우리는 아, 나 성령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은사 받고 방언 받고 그랬을 때 성령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보다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성령 받았다라는 표현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깨어났을 때, 아,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게 분명하구나 하고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좀 잘 되셨습니까? 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이렇게 변화를 입은 속사람, 성령과 함께 연합된 이 속사람은 이런 특징을, 많은 특징을 갖는데, 성경 두 군데만 보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법 따분하기 또 어려울까 봐 미리 또 벽을 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했다면, 아, 이제는 아,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우리가 호기심이 생길 때 즐겁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시면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한다, 쇠하여 가지만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매일매일매일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즉, 날로 새로워진다고 할 때 나쁜 쪽으로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좋은 쪽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인간이 바르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 그런 구절입니다. 날로 새로워집니다. 날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죽은 영을 연합하셔서 살리실 뿐만 아니라 날로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리적인 단어로 이야기하면 성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성숙해지는 과정을 잘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는가? 그냥 뭐 자기 멋대로 좋은 뭐 기준에 그렇게 부합하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그런 변화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해 주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성숙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속사람이 강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속사람의 강건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자, 우리가 백조와 그 미운 오리 새끼 얘기 아시죠? 백조가 이제 오리와 함께 있었는데, 이 백조가 어느 날 이렇게 자꾸 성장을 하다 보니까 자기 다른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자기 정체가 아, 이제 백조인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야, 이것들 보다 내가 훨씬 멋지고 훨씬 잘났네 라고 생각하면 지금 그 백조는 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은 백조입니다. 사실 꼴불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백조면 백조의 길을 가면 되는데 내가 쟤네들보다 잘났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 물론 동화 속에서 그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만 그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때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에 잘 도취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기기만 하면 잘 사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돈을 잘 벌기만 하면, 내가 인정받기만 하면, 내가 충족한 삶, 나를 자족시키는 삶을 살면 나는 남들보다 잘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분명하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기는 게 잘못된 게 아니다. 돈 버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인정받고 내가 스스로 충족하고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런 삶이 나는 남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다. 나는 정말 남보다는 잘 살고 있다라는 그런 착각을 가져오는 그 착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착각이 들 때가 많은 이유는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 있기 때문에, 또 세상의 자기중심적인 풍토에 휘말려 있기 때문에, 또 세상에서는 너무나 헛된 가르침, 힘이 센 자가 성공한 자다라는 그런 헛된 가르침 때문에 우리는 그냥 너무나 응용을 잘해서 어떤 자그마한 일에 있어서도 내가 이기면 내가 저들보다 낫지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세속적인 기준 속에서 살던 내가 거듭나면 이제 나는 분명히 변화되었으니까 베이비 크리스찬인 거죠. 변화되어서 뭔가 새로 생겼는데 지금 이 시간만큼은 초기에는 베이비 크리스찬인 겁니다. 베이비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또 좀 막연하시죠? 베이비들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태어나자마자부터 말할 수 없고 걸을 수 없지 않습니까?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야 됩니다. 물론 성장하면서 마땅히 이룰 수 있는 수준을 내다보는 거죠. 내다보면서 그 베이비들에게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시간과 더불어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과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이 절대적인 필요 앞에 겸손해져야 될 필요가 있고 이것을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크리스천이 이제 갑자기 확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시간대에서 어느 순간에 크리스천이 딱 되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굉장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법이 즐거워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생기기 때문에 의욕이 생겨요. 그러면은 우리는 뭔가 좀 많이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는 거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하는 그 시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거나 또는 자질을 갖출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교회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선배들과 멘토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사건과 관계들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알고 있으면서도 잘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과 도움이 필요한 가운데 머물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아, 내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새 사람으로 성숙해져야 한다라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에 맞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자기 자신의 인생의 방향에 대한 어떤 확고함이 생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을 비롯해서 신약의 모든 저자들은 자, 복음으로 사는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기존의 율법주의, 거기서 좀 자유해야 된다. 벗어날 줄 알아야 된다. 세상 사상이나 철학이나 방식에서 좀 나와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 그리고 참으로 성숙해가는 길,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보다 더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헌신해야 한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속사람이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이런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지금 이것을 온통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방식과 문화에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님 알기 전에 거기에 푹 젖어 있었는데 그렇게 모르던 사람이 교회에 딱 들어오면 그래서 새 사람이 되면 그러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아 정상적이라면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자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지? 이 크리스찬들이 모여 사는 이 교회에서 내가 배울 건 뭐지? 그리고 크리스찬은 근원적으로 도대체 어떤 존재이지? 이런 질문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거 묻지 않을 수 없는 질문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직분을 새롭게 받을 때에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뚜렷한 직분의 변화를 거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게 돼요.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나이 30대에는 정말 집사로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한 게 아니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 2월 8일인데요. 어저께입니다. 2월 8일. 2004년 2월 8일 날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21년 됐습니다. 근데 목사 안수 받고 목사로서, 부목사죠, 그때. 부목사, 담임 목사님 뭐 든든하신 분이 있었지만 이제 그래도 믿고 가면 따라가면 되겠지 했는데 제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게 사역을 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목사가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아, 이게 또 내가 또 베이비 목사 같다. 이제 걸음걸이가 서툴러요. 그런 목사로서의 초기를 제가 거쳐가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필요한 거는 뭔가 테크닉인가? 능력인가? 아,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니고요. 필요했던 건 시간이었더라고요. 시간. 그리고 도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도 물론 필요하지만 제가 목사로서 발을 떼기 시작했을 때 같이 있어 주셨던 분들 여기 지금 꽤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저를 도와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는 그런 도움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어 왔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변화를 입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속사람의 강건함일까? 속사람의 강건함의 그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자기의 내면을 성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제가 늘 강조하고 또 격려드리는 그런 부분이죠.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잘 성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늘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보여야 합니다. 주님이 보여야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뭐 일반적으로 뭐 교회든 뭐 어디든지 간에 자기를 잘 성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성찰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워드 가드너 같은 교수는 사람의 지능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자아 성찰의 지능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지능에는 다 차이가 있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을 보는 것은 누구든지 말씀 속에서 또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는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공평하게 알고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지능의 차이가 없이 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삶에 아주 적절하게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분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무 성격이 급하고 내가 막 너무 조바심이 깊고 한 사람이라면 주님 어떤 주님이 그분에게 다가오셨을까요? 워워 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그죠? 고삐를 좀 이렇게 잘 내려주시는 주님으로, 또 내가 너무 뭐 내가 생각하기에도 난 너무 게을러요. 그런 주님이 발견됐다면 그 주님은 워워 더 천천히 가라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죠. 야, 좀 힘을 내자. 발목에 힘을 넣어라. 좀 무릎을 펴라. 이런 격려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겠죠. 다 자신에게 오셔서 드러나시는 주님은 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가 붙들고 있는 성구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인 것, 1월 달에 초에 강조드렸는데 2월 달에 이제 또 강조드리면 거기 2절에 특별히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뭐하자고요? 바라보자고요. 바라보자. 이게 바라봄, 이 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카톡 메시지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안 봅니다. 똑같은 말을 두 번, 세 번 보내야 아, 좀 읽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제가 중요한 카톡 많이 보내거든요. 그런데 아, 안 본다. 이런 생각이 요즘은 지배적입니다. 안 봐요. 뭐든지 안 보려고 합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딱 골라서 보고 싶은. 이제 핸드폰의 폐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뭐 너무 많은 걸 보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는 좀 다른 얘기고요. 어쨌든 저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는 그 말이 품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본으로서 필요하신 분이다 라는 겁니다. 인격의 본으로서 필요하다. 정신세계의 본으로서 필요하다. 삶의 방식을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하는 방식의 본으로서도 필요하다. 또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는 그 아버지에 대한 태도의 본으로서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신 분이세요. 본으로서.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내 기준을 정해놓고 내가 강건해지려고 힘을 잔뜩 실어야 되는 그런 무거운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의 본이 되시고 자 하나씩 작은 것들로부터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런 도움을 주시는 참 주인이 내게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은 내게 와서 배워라. 그럼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주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떤 선박회사에서 아주 뭐 정말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멋진 선박 그리고 아주 성능이 좋은 빠른 선박을 만들었습니다. 물에 띄웠더니 잘 뜹니다. 그래서 이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멋진 배가 빨리 갈 수 있다고 해서 목적지에 잘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냥 떠내려가면, 항해하면 그냥 목적지에 저절로 도착합니까? 힘이 있고 멋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인생의 목적지에 잘 도달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나침반이, 네, 내비게이션, 신용어죠. 나침반이 필요하고 내비게이션이 필요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인격의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인격의 성장의 과정 속에서, 또 삶의 여정 속에서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없으면 우리는 목적지에 잘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는 그런 말은 이렇게 주님을 본삼아 그분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분을 늘 생각하고 그분께 늘 내 관심이 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피곤한 삶이 아니라 굉장히 나를 자유하게 하시고 편안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 마음에 한켠 공간이 생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 그렇게 뭐 서두를 것도 없고 조바심 날 것도 없고 어느 순간에 내가 막 쫓기는 것 같아서 어이구야 내가 지금 허걱허걱하고 있네 라는 것이 발견되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시면 돼요. 주님을 붙들고 잠시 앉아서 뭐 3분, 5분이라도 쉬시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부르시면 돼요.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누구나도 갈 수 있는 그런 속사람의 강건해지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속사람이 강건해진 모습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저는 주로 약한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약한 모습. 자, 그렇다면 내가 약한 모습으로 드러나려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약함을 선택해야 됩니다. 약함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약함을 선택한다라는 말은 이런 거죠. 아, 내가 한번 싸워봐? 붙어봐? 하는데 에이, 내가 져주는 게 맞아. 라고 택하는 것. 분명히 내가 좋아하지도 않을 말, 좋아하지도 않는 생각, 방식 이런 거 지금 나한테 막 이야기를 하고 따라주기를 원할 텐데 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확 속된 말로 받아버려? 이게 아니고 들어주는 것, 따라주는 것. 남이 나를 이용하는 것이 확실해 보여요. 그래도 당해주는 것. 10번에 10번은 안 되겠죠? 10번에 1번이라도 당해주는 것. 근데 가족들에게 당하는 것은 뭐 잃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잃을 것이 많습니까? 잃을 것이 없어요. 제 처가 없어서 지금 마음 놓고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 처한테 져주면은 나중에는 더 큰 축복의 수혜자가 된다라는 그런 비밀을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약함을 진심으로 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억울하고 진 것 같으니까 속상하고 그리고 난 정말 못났다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 아니고요. 잠시 그 약함 속에 머물러 있다 보면 나에게 좋은 것들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평화에 이르는 길이구나. 아, 이게 자유의 능력을 얻는 길이구나. 아, 이게 사람 보는 눈을 새롭게 해주는 기회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계속 힘을 주고 내가 그 사람을 이겨야지. 그리고 또 내 주장을 해서 내가 좀 설득을 시켜봐. 이런 생각이 복잡하게 막 왔다 갔다 하면은 이런 좋은 축복이 내 안에 부어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항상 나는 힘은 힘대로 들고 피곤하고 그리고 뭔가 많이 돌아가기는 하는데 그만큼 내가 참으로 구하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축복은 또 마음의 축복은 얻어지지가 않는 이것을 살게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막 이제 이기려고 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또 싸우기까지 하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거 할까요? 뭐 그게 내가 이기면은 뭐 세상에 막 그 개혁이 일어나고 변혁이 일어나서 그런 일을 뭐 목숨 걸고 하는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잖아요. 단지 이것이죠. 내가 이기려고 하는 거는 나의 존재감, 내 존재감 좀 살아있는 거 내가 증명해 보이고 싶어서 내가 뭔가 이룬 것 같은 그런 성취감 누리고 싶어서 내가 말한 대로 됐으니까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 그런 마음이 있게 마련이죠. 근데 이게 잘 안 되면은 이기려고 하다가 화도 내죠. 또 자기를 지나치게 방어하죠. 화를 내고 자기를 방어하는, 지나치게 방어한, 자기 방어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방어를 하려고 하는 그 깊은 이유가 뭘까요? 불안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결국은 나란 존재가 약하게 드러날까봐, 그래서 수치스러워질까봐, 창피한 존재로 사람들이 나를 인식할까봐,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내 인생의 실패감을 느낄까봐. 그러니까 나의 오름이 그름으로 드러나면 어떻게 하지? 하니까 미리 다 방어진을 치고, 그리고 나는 맹공을 퍼붓는 거죠.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워서 생기는 그 제2의 성품이 편향성이라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사람들에게서 많이 내보이는 이 편향성, 이 부정적인 사고방식, 행동양식, 이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옳다고 생각한 거를 그게 꺾이면은 나는 죽는 줄 아는 거예요. 죽기보다 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실제로 막 휘발유 붓고 불살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수치스러운 게 드러나면 너무 내가 못 살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편향성, 무서운 제2의 성품이죠. 그런데 우리 운동할 때 늘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운동해보신 분들 다 아시죠? 힘 빼라, 힘 빼라, 힘 빼라. 저도 설교할 때 좀 힘 좀 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힘을 뺄 줄 알아야 힘을 줄 줄 안다. 이거죠. 우리 교회 요즘에 그 달리기 이제 붐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깅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뭐 해프 마라톤도 하고 뭐 오늘 또 풀 마라톤 뛰러 간 사람도 있습니다. 저기 데이토나 비치. 저도 이제 거기 관심이 있어서 동영상을 찾아봤는데요. 와, 달리기에 대한 동영상은 또 왜 그렇게 많습니까? 어쨌든 하나 찾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코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자, 달리기 할 때 힘 빼고 뛰세요. 힘 빼고. 몸에 힘 빼고. 자, 특히 어디에 힘 빼야 됩니까? 하면서. 발목에 힘을 빼라는 거예요. 아니, 발목에 힘을 빼면 어떻게 달립니까? 도무지 저는 그 수준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아시는 분 저한테 좀 특별히 과외해 주시면 제가 잘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수준에 이르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죠? 근데 발목에 힘을 빼고 뛰어야 부상도 덜 당하고 오래 바르게 잘 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죠. 이 세상 도처에서요, 자기 전문 분야에서는 이렇게 비밀을 터득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배울 게 많다라는 거죠. 속사람의 강건함은 약할 줄 아는 데에서 강건해지는 것이라는, 그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님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셔서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강건해지는 것은 오히려 약해졌을 때라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약함의 상태에서, 왜 그러냐면 이것입니다. 이 약함의 상태 속에 머물다 보면 비로소 삶의 진수가 보입니다. 내가 붙들어야 할 삶의 핵심이 무엇인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들이니까 내 약함 속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주님의 죽으심. 그런데 그 죽으심이 처음에는 그냥 죽으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사랑해서 죽으신 죽으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막 강해지려고 막 몸부림을 하시다가 결국은 붙들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아니죠. 스스로 약함을 택하셨죠. 할 말이 있으시죠. 얼마나 그분처럼 진리의 말씀을, 또 진리의 행동을 100% 하실 수 있는 분이 또 있겠습니까? 그분과 같이. 그런데 그분은 그걸 하나도 주장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끌려가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눈으로 보면 그 죽으심은 그냥 죽음이에요. 그냥 억울한 죄수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약함 속에 빠져 있어서, 약함 속에서 그 십자가를 다시 보았더니 이제는, 아, 주님이 진짜 약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사랑해서 죽으신 거로구나. 사랑 때문에 죽으신 그 사랑이 내가 붙들어야 할 삶의 진수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죠. 한없이 약해지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이 내가 막 강해지려고 애를 쓰고 힘을 주고 할 때 그 죽으심의 의미가 깨달아지겠습니까? 안 깨달아집니다. 나는 지금 막 달려들고 막 이걸 이루려고 온통 온몸에 힘이 빠진 곳이 없나 지금 점검을 하고 완전히 힘 주어서 달려들고 있는데 그때 약해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이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강해지려고 하는 가운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억지로 깨달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어긋장만 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택한 약함 속에서 다시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어야 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실체가 거기서 보일 것입니다. 그때 나는 저 사랑 붙들지 않으면 내 인생은 참된 길을 걸어갈 수 없다. 나는 저 사랑을 붙들지 않으면 나는 인간조차 될 수 없다. 라는 그 사랑에 대한 위대한 절박감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또 약함 속에서 기꺼이 나의 사랑의 표현, 나의 사랑의 행동, 베품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때는 그냥 내가 한 것이지만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래 맞아 내가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였어 또 그런 삶이 사라지기를 바래 하고 그런 삶을 또 다시 한번 도전을 하는 것이죠. 사랑의 삶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약함이라는 이 나의 선택이 얼마나 소중한 그런 자유인으로서의 선택인가. 이게 자유인이 아니면 이걸 선택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속사람의 강건함은 바로 새 생명 주신 주님 바라보며 진정한 영적인 진수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정한 강건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주님 바라보며 약함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교회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속사람이 강건하여진다라는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힘을 주어야 하는 것처럼 느껴졌었지만 사실은 주님을 바라보면 약함을 선택하실 수 있는 주님의 그 자유함 속에서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약함을 택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 앞에 내 자신이 정직하게 주님 앞 고백하는 그런 주님의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